VOA 세계 뉴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수도 북서쪽 외곽 도시 부차에서 드러난 민간인 집단 학살 의혹과 관련해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를 규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화상 연설에서 러시아가 전쟁 범죄를 멈출 것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세계는 이미 다른 시기 다른 대륙들에서 여러 전쟁 범죄를 공격했다면 지금은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가 지구상에서 악함을 보여주는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할 때라고 공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히 러시아군의 행동에 대해 러시아 지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러시아의 모든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명령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보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살인과 고문, 폭발로 잘려 길거리에서 버려진 팔들, 줄에 묶인 채 뒷머리에 총을 맞고 죽은 사람들의 모습 등이 앞으로 러시아의 이미지로 비춰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저지른 전범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기구가 설치될 것이라며 이 기구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겨냥해 끔찍한 전쟁을 시작하거나 전쟁에 참여한 자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모든 이들을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가 심판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파트너들은 일시 점령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일어난 모든 구체적 사실을 통보받게 될 것이라며 러시아군의 점령 기간 동안 부차와 다른 도시들에서 일어난 전쟁 범죄는 오는 화요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수도 외곽 도시 부차에서 드러난 민간인들에 대한 러시아군의 잔혹 행위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미 CNN 방송에 출연해 배에 주먹을 맞은 느낌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분감해서도 외면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기간 벌어진 전쟁 범죄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옌스 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도 이날 CNN 방송에 우리가 유럽에서 지난 수십 년간 보지 못했던 민간인을 겨냥한 반응이라면서 전쟁 조직의 책임은 푸틴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트위터에 부처에서 살해된 민간인들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효과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오늘 규탄 성명을 내고 크유 외곽 지역에서 민간인들을 겨냥해 저지른 끔찍한 만행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고한 민간인들을 살해하는 것은 국제인도주의적 법에 위배된다며 절대 용인할 수 없고 일본은 가장 강한 승리로 이 같은 행위를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동유럽 국가 리투아니아 정부는 유럽연합 EU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공세에 다시 집중하기 위해 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재편하고 있다고 영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오늘 트위터에 올린 자료에서 러시아 정규군뿐 아니라 러시아 정부와 연계된 민간 용병 집단인 와그너 그룹 역시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비밀병기로 불리는 와그너 그룹은 그동안 중동과 아프리카 등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해 활동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러시아가 비밀리에 예비군을 소집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러시아가 소집 대상 예비군 후보자들을 뽑는 과정에서 전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약 6만 명의 추가 병력을 동원을 희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BBC 방송은 우크라이나 군 당국의 이 같은 주장이 정확한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징집병이나 예비군을 보내지 않겠다고 말한 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아프리카 국가 말리에서의 대량 살상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우리는 이번 주 초 말리 중부 목티 지역 모우라 마을에서 많은 주민들이 살해당했다는 극도로 불편한 증언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특히 국무부는 이번 학살이 러시아 정부의 지원을 받는 용병 집단인 와그너 그룹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우려에 의해 이뤄졌다는 보도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4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또다시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정부기관과 자회사 등에 추가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대북 제재 관련 조항이 담긴 중국 견제 목적 법안의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박정천 당 비서가 한국 국방부에 사전 원점 타격 발언 후 대남 위협 담화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함경도 북부에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7도, 최고는 6도에서 2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3.5m, 서해 앞바다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일주일 만에 또다시 북한에 대한 추가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정부 기관과 자회사 등 다섯 곳을 겨냥했습니다. 미 국무장관은 이번 제재와 관련해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1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 기관 5곳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북한 로켓공업부, 그리고 합장강무역회사, 조선노운산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등 자회사 4곳입니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 조치가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북한의 WMD 연구개발 조직과 수익 창출에 관여하는 자회사 4곳을 겨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는 로켓 공업부는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으로 관련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북한의 해외 대표부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들 자회사 4곳은 로켓 공업부를 위한 다양한 수익 창출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내 합작기업 설립, 중국 기업과의 대규모 사업 모색, 정보기술 IT 인력 등 북한 노동자 해외 수출, 해외 식당 설립, 국제무역과 관련한 북한 해외 공간 인력들과의 협력, 유럽 기업이 제조한 대형 장비 수입 등에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곳은 미국 기업과 미국인이 소유한 법인과의 거래가 모두 금지됩니다. 또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제재를 고의로 회피하는 외국 기업, 개인, 금융기관 등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재무부는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는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입니다. 앞서 국무부는 25일 이란, 북한, 시리아 대량살상무기 비확산법에 따라 러시아와 북한에 있는 5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제니 젤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도발적인 탄도미사일 시험은 영내와 세계 안보에 명백한 위협을 제기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계속된 WMD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미국의 제재 권한을 사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또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북 독자 제재 조치를 높이 평가한다면서 북한의 계속된 위협적인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 조치와 함께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 정부의 평가도 소개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26일과 3월 4일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으며 미국 정부는 이들 발사가 북한이 지난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하고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스템과 연관된 것으로 결론 냈다는 것입니다. 재무부는 이런 시험들의 목적이 북한이 향후 최대 사거리 시험을 단행하기 이전에 관련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며 북한이 지난 24일에도 ICBM 성능을 시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재무부의 이번 제재 조치 내용을 소개하며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시험을 비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최근 세 차례의 ICBM 시험을 포함해 북한의 고조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으로 영내 안정 그리고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불안정 활동이 야기하는 위협을 해결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증진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의 대화에 관여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동시에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발전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상원이 대북 제재 관련 조항이 담긴 중국 견제 목적 법안의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중국의 엄격한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하는 조항이 담겨 주목됩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이 최근 하원을 통과한 중국 견제 목적의 미국 경쟁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0일 수정안을 제출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의결된 수정안에는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 보편적 이행에 관한 정책을 담은 수정안 3234조는 북한 정권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북한 정부에 대한 최대 경제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를 이행하고 집행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해외 노동자 수용 관행과 선박간 환적 등 북한과의 불법 해상 환적 활동을 엄격히 차단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중국 기업이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 등과의 사업 활동을 중단하고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물자 획득을 돕는 개인을 추방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중국과 중국 기업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와 세컨더리 제재가 담긴 원비어법 등 미국의 대북 제재법을 전면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조항과 별도로 북한 정부에 대한 중국의 불법 원조와 교역 등 중국의 악성 행위를 다루기 위해 대통령은 의회가 제정한 미국의 대북 제재법 등을 통해 부여된 광범위한 권한을 이용해 중국을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이 수정안에 담겼습니다. 중국에 대한 대북 제재 이행 압박을 중국 견제 목적의 법안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은 당초 하원에서 공화당의 영김 의원 주도로 추진됐지만 본회의 심의에 붙여지지 못한 채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슈머 대표의 상원 수정안에 대북 제재 관련 조항이 포함되면서 북한 법안과 대북 제재 연계 조치가 다시 부활된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북한에 있다 미사일 도발 가운데 중국의 대북 제재를 적극적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미 의원들의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21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 은행과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아직 대북 제재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추궁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중국 관련 상원 수정안은 상원과 하원의 조율을 거쳐 다시 상하원 본회의 표결에 각각 붙여진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폐로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박정천 당 비서가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의 사전 원점 타격 발언을 문제삼아 한국을 위협하는 담화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로 한반도 긴장이 크게 올라간 상황에서 북한이 대남 도발에도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3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지난 1일 한국 국방부 장관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망발을 내뱉으며 반공화국 대결 광기를 드러냈다며 한국은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가 함부로 내뱉은 망언 때문에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그러면서 한국 군부가 북한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도발적인 자극과 대결 의지를 드러낸 이상 위임에 따라 엄중히 경고하겠다며 한국에 대한 많은 것을 재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부장이 위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중을 담았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부부장은 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하며 핵 보유국을 상대로 선제 타격을 함부로 운운하며 저들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을 망설한 객기를 부린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군과 군수 담당인 박정천 노동당 비서도 별도 담화를 내고 군을 대표해 한 가지만 명백히 경고하겠다며 만약 한국군이 그 어떤 오판으로든 북한을 상대로 선제 타격과 같은 위험한 군사적 행동을 감행한다면 가차없이 군사적 강력을 서울의 주요 표적들과 한국군을 괴멸시키는데 총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비서는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도 맡은 것으로 알려진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을 제외한 군부 최고 서열 인사입니다. 앞서 서욱 장관은 지난 1일 열린 한국의 육군 미사일 전략사령부와 공군 미사일 방어사령부 개편식에서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엔 발사 원점과 지휘, 지원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징후 시 원점 정밀 타격 방침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군의 핵, 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를 구성하는 전략적 타격체계의 일환으로 남북협력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부 장관이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대남, 대미 외교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낸 것은 지난해 9월 25일 이후 약 반년 만입니다. 특히 북한 최고위층 차원의 이번 담화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면서 모라토리엄을 파기해 한반도 긴장이 급상승한 상황에서 나온 겁니다. 문홍식 한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측 담화에 대해 육군 미사일 전략사령부와 공군 미사일 방어사령부의 개편은 북한 미사일 능력 증대에 대해 한국군의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국가안보와 국민 보호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장관의 발언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당한 대응임을 강조한 겁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북한이 한반도에 추가적인 긴장을 조성하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한다며 북한이 긴장과 대결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이번 담화를 통해 향후 한국과의 대결 구도를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서 한국에 대한 많은 것을 제고하겠다는 대목에 주목하면서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박 교수는 담화가 향후 대남 도발에 명분을 쌓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며 군사합의 파기가 북한의 불리한 측면이 있지만 대미 벼랑 끝 전술이라는 큰 틀에서 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깨임으로써 얻을 것도 있지만 잃을 것도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북한을 한 걸음에 그냥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를 깬다라는 것은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벼랑 끝으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 면에서 가능성을 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박 교수는 또 대남 도발은 미국을 직접 자극하지 않으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이 보다 안전하게 대미 압박용으로 활용해온 카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도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의 위협 행위 등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다만 북한이 당장 9.19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하기엔 자신들에게도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파기를 위협하는 수준의 행보를 보이면서 상황을 지켜보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나서서 깬다 그러면 MDL 인근에서의 대규모 군사 행동, 그다음에 항공기 정찰 이런 건 북한은 능력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확성기 방송 이런 거는 북한이 굉장히 피곤해하는 일이거든요. 아마 깨도 부분적으로 깨지 전면 파기다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담화는 또 다음 달 출범하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경고 메시지도 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전문가들은 미한동맹 강화와 원칙적인 대북 정책을 표방하며 문재인 현 정부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에 앞서 북한이 의도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전략적 수싸움을 하고 있는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앞세워 한국의 새 정부가 자신들의 대미 전략에 방해 요소가 되지 않도록 미리 엄포를 놓고 있다는 겁니다. 김영석 전 한국 통일부 차관입니다.
미국하고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해서 우선 강하게 대응을 하게 나오면 그 미국의 입장에 동조해서 나오면 아무래도 이제 북한으로서는 미국과 직접적으로 협상을 하기 위한 그런 기회가 많이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도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두 담화를 대내 매체인 노동신문에도 실은 데 대해 한반도 긴장고조 국면에서 주민 결속을 위한 위기감 조성과 김 위원장에 대한 충성심 고취 차원으로 분석했습니다.
내부에 실었던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김정은 중심으로 한 체제 결속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측을 향해서는 경고를 하고 협박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지도자가 미리 대응을 잘하고 있다, 확고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한편 한국통일부는 김여정 부부장 등이 3일 대남 비난 담화를 내놓은 가운데 4일 남북 간 통신선은 정상적으로 가동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의 대륙 간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추가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과 러시아 국적자 9명과 러시아 기관 4곳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1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 국적자 3명, 러시아 기관 4곳을 자산 동결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새로 제재 대상에 추가된 개인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제2자연과학원 산하 중국 하부 조직에 있는 북한 국적자 최명현과 강철학, 김성훈, 오영호, 편광철, 심광석 등 6명과 로만 아나톨리에비치와 알렉산드르 알렉산드로비치 차소프니코프, 알렉산드르 안드레에비치 가예보이 등 러시아 국적자 3명 등 모두 9명입니다. 아울러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운송수단 개발 관련 거래 등에 연루된 아폴론 LLC와 파르색 LLC, IK브리즈 LLC, 질렘 LLC 등 러시아 단체 4곳도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 부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북한의 이딴 미사일 도발에 따른 대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올해 들어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의 새로운 탄도미사일을 반복적으로 발사했다며 지난달 24일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일련의 활동은 일본은 물론 영내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일본 내각은 각의를 통해 북한 정권에 의한 일본인 납치와 핵과 미사일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북 대응 차원에서 제재를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북한 관련 핵과 미사일 관련자를 공개하고 외환법에 따라 추가로 제재 대상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일, 미간일 협력을 통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응을 위해 유엔 안보리 제재와는 별도로 2006년부터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부과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 등에 관여한 북한의 단체와 개인에 대해 무기한 자산을 동결하고 대북 송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계속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제재와는 별도로 독자 제재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회사 1곳을 재무부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 올렸습니다. 이어 지난달 10일에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 러시아인 2명과 러시아 회사 3곳을 제재했고 지난달 24일에는 국무부가 이란, 북한, 시리아 대량 살상 무기 비확산법에 따라 러시아와 북한에 있는 5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또 이달 1일에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북한 기관 5곳을 추가로 제재했습니다. 호주 정부도 지난달 3일 북한 무역회사 부흥무역과 중국 단둥 리치어스 무역, 러시아의 프로피넷 등 3곳을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연루된 혐의로 독자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달 24일 ICBM 시험 발사를 단행하자 다음날 곧바로 조선 은금회사와 러시아 소재기관 러시아 파이낸셜 소사이어티, 아그로소유즈 상업은행 등 3곳을 대북 제재 회피 혐의로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벌이는 신종 수법을 동원해 유리를 획득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적했습니다. 중국 근해에서 석탄을 실은 북한 선박들의 수상한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VOA가 보도한 아프리카 베냉 동상 건립과 베트남 식당에서의 만수대 작품 판매 문제도 새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불법 활동과 국제사회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한반도 서해상에서 벌어진 수상한 활동에 주목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1일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의 항구로 직접 유류를 수송하던 팬데믹 이전과 달리 비북한 선적의 유조선들은 북한의 배타적 경제수역 등에서 북한 선박들의 유류 제품을 환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이후 직접 북한의 항구로 유류를 수송하는 모습이 포착됐던 선적 비상의 다이아몬드 8호가 2021년 8월 북한 서해에서 유엔 제재를 받는 유조선 천마산호와 맞댄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이보다 앞선 시점 다이아몬드 8호는 중국 근해에서 포착됐으며 유류를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는 천마산호는 다이아몬드 8호와 맞댄 이후 인근 남포로 입항했습니다. 다이아몬드 8호가 중국에서 싣고 온 유류를 천마산호에 넘기고 천마산호는 이를 북한 내륙으로 옮긴 정황을 보여줍니다. 전문가 패널은 2021년 이런 방식으로 호콩호와 뉴콩크호, 수블리코 등 7척이 북한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유류를 운반하거나 북한 선박과 해상에서 환적을 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들 선박은 직접 남포의 유류항구로 입항하며 불법 유류 운송에 가담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또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제재 위반 가능성을 제기한 시점 이후부터는 북한 서해상에서 유류를 옮겨 싣는 양상을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다이아몬드 8호와 뉴콩크, 수블리코 등 4척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명단 등재가 권고됐지만 지난해에도 이미 같은 권고를 받은 바 있어 올해도 제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이 반입할 수 있는 유류 제품, 즉 정제유 양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한 나라들이 이를 매월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방식이 동원된 유류에 대해선 정식 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12월 50개 유엔 회원국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북한에 비공식적으로 반입되거나 반입대기 중인 정제유가 52만 5,967배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공식으로 보고한 정제유 반입량 9만 1,900배럴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 의혹도 이번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유엔 회원국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북한이 55만 2,400톤에 달하는 석탄을 중국 근해와 중국 항구에 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전문가 패널은 북한 남포에서 석탄을 실은 선박이 이후 중국 저우산 인근 해역에서 대기 중인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2021년 10월 5일 중국 저우산 해상을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미양 5호와 장안호 등 16척의 북한 선박이 대기 중인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한때 모습을 감추었던 북한의 선박들이 지난해 4월 이후 다시 포착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석탄을 비롯한 모든 광물 수출이 금지돼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올해 보고서 작성에 앞서 BOA가 보도한 아프리카 베냉의 북한 동상 건립 문제에도 주목했습니다. 특히 BOA가 공개했던 해당 동상의 도면과 이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인용하면서 전문가 패널은 베냉의 동상 건립 문제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는 북한 만수대 창작사가 중국의 위장회사를 내세워 베냉 최대 도시인 코토누에 30m의 동상을 건립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이 동상이 지난 2020년 6월과 9월 완공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가림막이 세워졌으며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여전히 가려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베냉 정부는 전문가 패널에 보낸 서한을 통해 자신들은 해당 기관, 즉 북한 만수대 창작사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베트남 하노이의 한 북한 식당에서 만수대 창작사의 그림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한 지난 2019년 BOA 보도 내용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당시 BOA는 하노이에 위치한 북한 고려 식당을 방문해 만수대 창작사 소속 작가들이 제작한 그림과 수의 작품 등이 미화 500달러에서 1,400달러에 판매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만수대 창작사와 만수대 해외법인인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입니다. 한편 전문가 패널은 이번 보고서에서 최근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언론 등이 지적한 영변 원자로와 평산 우라늄 광산 활동 징후 등에 주목하면서 핵물질 생산 역량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암호화폐와 관련한 사이버 공격은 여전히 북한 정권의 중요 수익원으로 남아있다면서 유엔 회원국 한 곳의 자료를 인용해 북한이 2020년과 2021년 중순 사이 북미와 유럽, 아시아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최소 5천만 달러를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09년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싱가포르 등 8개국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대북 제재 불이행 사례 조사, 제재 이행과 관련한 정보 수집과 분석이 주요 임무로 매년 두 차례 북한의 제재 위반 활동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생화학 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 무기 개발을 지속하며 미국과 동맹국의 위협을 제기한다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WMD 관련 물자를 중국 등 해외에서 계속 조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의 존 플럼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플럼 차관보는 이를 미하원 군사위 특수정보작전소위원회에서 2023 회계연도 국방부 WMD 대응을 위한 전략 정책 프로그램 검토를 주제로 열린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플럼 차관보는 북한이 2021년 9월부터 2022년까지 이어진 일련의 단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해 점점 더 위험한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미한 군사력의 우위에 맞서기 위한 공격적인 생물전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 국방부가 북한의 WMD 위협과 관련해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플럼 차관보는 북한이 한반도의 분쟁 과정이나 이를 피하기 위해 WMD를 도입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미한연합군은 화생방 및 핵무기에 오염된 환경에서 가동해야 하는 WMD 관련 모든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한반도에 강화된 화생방 및 핵 억지태세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오염 제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플럼 차관보는 또 국방부가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의미 있는 이행을 위해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뉴질랜드, 한국, 영국 등 8개국과 함께 태평양 안보 해양 교류를 계속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런 활동이 북한의 불법 정제유 반입을 막고 WMD와 미사일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불법 자금 조달 차단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런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대북제재 감시 작전은 북한의 밀수 활동에 대한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플럼 차관보는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며 중국 기관이 핵 확산 관련 민감 물질을 북한과 이란 다른 위협 행위자들에게 계속 이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자간 제재 체제와 국내 수출 통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플럼 차관보는 국방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을 지원한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은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는 데 열려 있으며 동맹 파트너와 협력하며 세심하게 조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접근의 목적은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 그리고 우리의 배치된 군대의 안보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콜린 그린 우주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은 이날 서면 답변에서 북한은 핵무기와 생물무기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화학전 프로그램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극초음속 활공무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차기 전략무기로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같은 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는 연구소를 설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린 부사령관은 WMD 관련 북한의 해외 물자 조달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물자는 물론 생화학 무기 생산과 연구를 지원하는 다른 이중 용도 물품을 해외에서 계속 조달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과 함께 중국, 러시아, 이란을 거론하며 이중 용도 물자, WMD에 적용할 수 있는 물품, 지식, 기술의 확산은 미국과 동맹의 이익에 계속 직접적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런 확산이 미군의 예상 역량을 복잡하게 하고 서방 미사일 방어망에 맞서며 자신들의 표적화 역량을 개선하고 WMD 관련 생산 역량을 확장하거나 유지하게 함으로써 위협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의 조달 네트워크가 WMD 프로그램과 운반 체계에 대한 이중 용도 물자, 기술, 전문 지식을 계속 확보하고 있으며 대부분 네트워크가 국제 제재, 수출 통제, 구입이나 이전 제한에도 불구하고 회복력이 있고 새 환경에 적응력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들 국가들은 WMD 능력 유지와 발전에 필요한 장비와 물질 생산에 자급자족을 추구한다면서 이 목표가 달성된다면 향후 확산 방지에 도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데버라 로젠블럼 국방부 생화학 방어 프로그램 차관보도 이날 서면 답변에서 외국 행위자들이 생화학 무기 개발과 사용 방지를 위한 국제 규범과 협약에 계속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로젠블런 차관보는 국무부의 생물, 독소무기 금지협약 관련 준수보고서에서 이들 4개국에 대한 준수사항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나타냈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특히 당시 보고서가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 공격적인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로젠블럼 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을 막을 기회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핵화를 장기적인 목표로 두면서도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줄이는 일종의 실용적인 방안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습니다. 1일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한 프랭크 자누치 맨스필드 재단 대표와 에릭 브루어 핵위협 방지 구상 선임 국장의 대담을 김영규 기자가 진행했습니다.
자누치 대표님,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보십니까?
Most likely they will. I think that when nations leaders
그럴 것입니다. 저는 국가 지도자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말할 때는 그것이 대부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10년 연설을 통해 분명히 한 점이 있습니다. 북한의 길은 핵 전력을 현대화하기 위해 핵 역량을 계속 완성하고 핵탄두를 장거리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도록 소형화한다는 것이었죠. 현재로선 제재나 정치적 압박을 가해 북한을 설득시킬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미국의 실제 문제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을 계속할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실험에 대한 미국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응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브루어 선임 국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I agree with Frank. You know, I think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 conducting another nuclear test is more important.
동의합니다. 핵실험을 할 것이냐가 아니라 언제 하겠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2020년 1월 이후 김정은은 여러 차례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스스로 부과한 제약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ICBM 시험 발사에 가해진 제약을 저버리는 것을 봤습니다. 따라서 결국 핵실험에 대한 제약을 없애고 이를 실행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이 전진하는 것을 막을 기회는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계속 진전을 보이는 만큼 이는 불행한 상황 전개입니다.
브로 선임 국장님, 핵실험을 한다면 2018년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되는 것 아닌가요?
Yeah, I mean, I wouldn't look at it from the standpoint of whether or not North Korea lied, right? I mean, I think, you know, at the time.
저는 북한이 거짓말을 했나 안 했나의 관점에서 바라보진 않을 것입니다. 당시 북한은 터널 입구와 일부 터널을 파괴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위성 발사장 시설에 대해서도 해체를 위한 조치를 취했었죠. 그러나 의도적으로 복구가 가능한 방식을 택했고 우리는 그런 조치들이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죠. 따라서 많은 연출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북한과 합의를 맺을 땐 중간 합의든 비핵화에 대한 장기적 합의든 북한이 취할 단계에 대한 공동의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취할 구체적인 행동이 비핵화 목표나 어떤 목적에 대해 확실히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국제조사단이 현장에서 이들 조치들을 검증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누치 대표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I much agree with Eric. I want to underscore the point that it's less about North Korea lying.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핵심은 북한의 거짓말 여부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보다는 비핵화와 평화적 노력에 북한을 관여시키는 노력의 여러 단계에 대한 것입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나 더 잘 알려진 영변 핵시설 냉각탑 철거, 풍계리 핵실험장 터널 입구 폭파 등의 조치와 상관없이 그런 경로의 여러 지점에서 비핵화 목표를 향해 약간의 진전을 만들어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진전에 실패하면서 북한이 과거로 돌아가거나 뒤로 물러서고 또는 은밀한 방식으로 핵 역량을 계속 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됐죠. 풍계리 핵실험장의 터널 입구 파괴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서 불가역적인 것은 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용어에서 가장 끔찍한 피해를 준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추구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것은 없습니다.
불호 선임 국장님, 미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어떻게 불러들일 수 있을까요? 북한 스스로 대화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만드는 방안은 무엇이 될까요?
You know, it's not exactly a fun answer, but there might not be a whole lot we can do right now. Kim Jong-un has determined.
별로 재미없는 답변이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회담에 참여하는 게 북한의 이익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협상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미국은 기본적으로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협상 성사 시점은 북한이 국제사회 압박으로부터 어떤 수준의 완화를 얻어냈다고 믿는 때일 것입니다. 아마도 미국으로부터 제재 완화를 얻는 형식이겠죠. 핵 프로그램 핵심 요소에 대한 타협 없이 말입니다. 비핵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목표입니다.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따라서 군축이나 위험 감소 조치에 초점을 맞추는 임시적 단계가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무기가 야기하는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조치입니다. 우리가 장기적인 비핵화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동안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접근 방식에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잔우지 대표님, 북한이 대화할 의사가 있을까요?
I think under the right circumstances they might be, but I think as Eric rightly points out and something that Mike
적절한 상황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브루어 선임 국장님의 지적처럼 또 지금은 돌아가신 마이크 맨스필드 전 주일 미국 대사에게 배운 건 미국은 북한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북한은 안전보장을 위한 핵 역량 개발에 관심이 있다는 분명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꽤 명료합니다. 미국과 동맹이 북한의 핵포기를 원한다면 북한의 안전보장을 위해 신뢰와 믿음으로 대체될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한데 현재로선 대체 가능한 어떤 무엇인가는 없는 상태죠. 저는 2003년 여름 김계관 당시 북한 외무성 부상을 만났습니다. 그가 민주당 상원의원 보좌관이었던 저와 공화당 소속 동료에게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당신들은 북한의 핵 개발을 막으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머리를 맞대고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생각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브루어 선임 국장님이 제안은 실용적입니다. 일각에선 패배주의라고 부르겠지만 저는 이것이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교적으로 그들의 핵태세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있을 때까지 말입니다.
브루어 선임 국장님, 덧붙일 내용이 있나요?
I'm not quite sure it's defeatist, right? Because I do think, you know, it's pragmatic, it's realistic.
그것이 패배주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실용적이고 또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순응할 수 있고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또 그것이 반드시 비핵화에서 눈을 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목표로 남을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시일 내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다리기보다는 말이죠.
북한의 최근 ICBM 시험 발사가 화성 17형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이 등장하는 미국 할리우드식 영상도 공개했고요. 잔우지 대표님, 미국에 보내는 신호인가요?
North Korea's behavior with respect to missiles as well as nuclear testing serves multiple purposes.
미사일 시험과 핵실험과 관련된 행동에는 여러 목적이 있습니다. 역량을 진전시키겠다는 기술적인 목적도 있죠. 역량을 현대화해 여러 곳을 겨냥할 수 있는 재진입 탄두를 이동 발사가 가능한 ICBM에 장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대내적인 정치적 요소도 있습니다. 북한을 지배하는 김씨 일가의 권위는 핵무기 개발과 연계돼 있고 그것은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자존감의 경쟁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독자적으로 우주 발사를 했습니다. 북한은 우주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 한국과도 경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북한 내부 그리고 한국 등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잔우지 대표와 브루어 선임국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을 제출한 유럽연합은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추궁과 북한의 협력을 거듭 촉구했지만 북한은 인권 침해 지적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국은 4년 연속 공동 제안국에 불참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를 제네바에서 속개한 49자 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즉 컨센서스로 채택했습니다.
Veo que sí, así queda adoptado.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지난 2003년에 첫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뒤 2005년까지 3년 연속, 그리고 2008년부터는 인권이사회에서 해마다 결의안을 채택해왔습니다. 제롬 보나퐁 제네바 주재 프랑스 대사는 이날 결의안을 제출한 유럽연합을 대표해 읽은 구두 성명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노골적인 일부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상황에 대해 계속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북한의 지독한 인권 침해가 계속 단호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은 국제사회와 유엔 인권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공통된 책임이라며 북한 정권이 계속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의 권고를 따르지 않는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La nécessité de rendre des comptes a été reflétée dans la mise à jour orale de la haute commissaire.
보나퐁 대사는 유럽연합이 제출한 결의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협력, 납북자와 이산가족과 같은 긴급한 문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 노력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며 시민사회를 포함해 결의안을 지지한 모든 이들에게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페데리코 비에가스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은 이날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8개국이 추가로 동참했다고 밝혀 공동제안국에 참여한 국가는 55개국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4년 연속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으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환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는 이날 발언에서 결의안이 북한에 대한 정치적 음모, 적대주의 산물이란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결의안이 명시한 인권 침해는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인 북한의 법률적이고 실용적인 문서엔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situation stipulated in the draft resolution does not and cannot exist.
한 대사는 또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와 주권, 국익 등을 침해하는 자는 누구든 엄중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해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인식과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국제사회에서 주요 인권 탄압국으로 지탄받는 러시아와 중국, 베네수엘라, 에리트리아, 쿠바 등 다섯 개 나라가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며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누구도 표결을 요구하지 않아 합의로 채택됐습니다. 유럽의 외교소식통과 인권 전문가들은 앞서 VOA에 표결해도 지지국이 압도적으로 많아 결의안 채택을 막을 수 없고 반대국이 매우 적다는 현실만 부각되기 때문에 표결 요구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올해 채택된 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 정부의 국내외 범죄와 학대,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이를 모두 종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이 누려야 할 충분한 식량, 이동의 자유,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결사, 집회의 자유 등을 언급하면서 정보를 찾고 받으며 전달할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의 납북자 관련 수많은 정보 소통 요청에 대해서 북한 정부는 동일하고 실질적이지 않은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지적하면서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책임 추궁 등 미래 형사 절차에 사용될 수 있는 증거 보존 등을 위해서 광범위한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할 것을 추가로 권장했습니다. 또 북한 정부엔 충분한 양의 코로나 백신이 적시에 주민들에게 지급되고 배분이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유관 기관들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제네바 주재 유럽연합 대변인은 이를 VOA에 공동제안국에 참여한 8개국의 코스타리카와 몰도바, 주자 등이 포함되었다며 공식적으로 결의안 채택 후 열흘까지 동참이 가능해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의 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올해도 유엔의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 큰 실망을 표시했습니다. 임기 초부터 북한과의 특수성을 고려해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같은 입장을 취한 것이 유감이라는 겁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임기를 한 달여 남겨둔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4년째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 단체의 존 스프튼 아시아인권옹호국장은 1일 한국이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한 VOA 논평 요청에 우리는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 우려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또다시 북한에 대한 압박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은 것에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 조처를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에 55개 나라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한국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 확보와 남북한 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사안인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문제, 한국 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t's unfortunate that this puts South Korea outside the broad consensu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North Korea has a serious human rights problem. And I think it's unfortunate.
한국은 인권에 관한 훌륭한 기록을 가진 민주적인 정부며 전 외교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하는 등 유엔 참여라는 측면에서도 뛰어난 기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유엔은 북한이 인권 기록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나라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 대다수가 심각한 인권 유린 문제를 갖고 있는 북한 정부의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유엔에서는 관련 사안에 대해 표결조차 하지 않고 합의하는 수준에 도달했을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이 같은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공감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킹 전 특사는 지적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루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이유로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소극적으로 다뤄왔지만 최근 일련의 사건들은 그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launched a, well, Pasong 17, 15, who knows. But it's irrelevant. It's clear that appeasement doesn't work.
북한이 미사일을 12번 쏘아 올렸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재개하는 등 북한에 대한 유화 정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게 명백하다는 겁니다. 스칼리트 사무총장은 임기 막바지에 있는 문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을 위해 북한 인권정책 변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왜 보편적 가치인 북한의 인권 문제를 보수 성향 정권이 들어설 때만 지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보수와 진보를 떠나 일관된 정책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전 숄티 북한 자유연합 의장은 이번 결정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도덕적 책무뿐 아니라 헌법상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숄티 의장은 한국 헌법에 따라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이라는 것을 한국 대통령들도 알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겪는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한 데 대해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로 다시 세계로 떠나는 평화봉사단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818년 4월 4일 미국의 제5대 대통령인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미국 국기와 관련된 이른바 국기 법안에 서명합니다. 독립한 지 1년 후인 1777년 미국의 13개 주 대표들이 국기를 채택했습니다. 이 국기는 붉은색과 흰색을 번갈아 배열한 13개의 줄무늬와 청색 바탕에 13개의 흰 별을 중앙에 둥글게 배치한 것이었습니다. 13개의 줄무늬와 13개의 별은 13개 줄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별의 배열에 대해 아무런 규정도 없었기 때문에 국기는 주마다 그 모양이 제각각이었습니다. 그 후 연방에 가입하는 주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별과 줄무늬의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미 의회는 1818년 4월 4일 13개의 줄무늬는 그대로 유지하고 연방에 새로운 주가 편입될 때마다 별을 한 개씩 더한다는 국기 법안을 통과시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 국기의 별의 숫자는 1959년 알래스카, 1960년 하와이가 편입돼 모두 50개입니다. 1968년 4월 4일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꿈이 실현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라는 연설로 유명한 미국 흑인 민권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됩니다.
Dr. Martin Luther King, the apostle of non-violence in the civil rights movement, has been shot to death in Memphis, Tennessee. Police have issued an all.
그의 나이 불과 39살이었습니다. 킹 목사는 흑인 청소부들의 파업을 지지하러 테네시주 멤피스시에 갔다가 그가 묵었던 한 숙소에서 총격을 받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킹 목사를 암살한 범인으로 체포된 제임스 얼 레이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얼 레이는 당초의 자백을 번복하면서 자신은 단지 거대한 음모의 한 희생자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 킹 목사의 암살을 둘러싸고 군부 배후설 등 온갖 음모론이 제기됩니다. 킹 목사 암살에 분노한 흑인들은 미국 전역 170여 개 도시에서 폭동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40여 명이 사망하고 2만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평생을 비폭력 무저항주의에 입각한 흑인 인권운동에 몸바친 마틴 루터 킹. 그는 흑인 인권운동의 대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